미래를 위한 등교 거부. 그레타 와스반테 그리고 나는 웁살라 대학에 있는 환경발전교육센터 CEMUS에서 케빈 앤더슨과 그의 동료 이삭 스토다르드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우리가 그 두 사람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작년에도 두 사람을 포함한 몇 사람과 함께 우리가 비행기 여행을 포기한 이유를 밝히는 기사를 작성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바이애슬론 선수 비에른 페리와 그의 아내이자 팔씨름 선수인 하이디 안델손, 정치학자 스타판 린드웰이 그리고 기상학자인 마틴 헤드베리 등이 기사 작성에 참여했다. 다겐스 니에테르에 실린 그 기사는 매우 주목을 받았으며 몇 달 지나지 않아 모든 언론 매체에서 비행에 관련된 논쟁이 불붙는 계기가 되었다. 몇 주째 비가 내리지 않아 웁살라 대학 교정의 잔디는 초여름 햇볕에 말라붙어 있었다. 케빈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밤에도 어찌나 더운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잔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 날씨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원두커피와 귀리 우유를 섞은 잔에 손에 든 채 소파와 책장이 있는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케빈은 차를 마셨다. 스웨덴 같은 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스반테가 말을 꺼내며 휴대폰의 녹음 기능 버튼을 눌렀다. 앤더슨 박사님과 다른 학자들은 10에서 15%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정치가들과 자연 및 환경보호 관청은 5에서 8%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에서 8%는 항공교통과 해상교통 그리고 해외 공장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케빈이 설명했다. 그의 말은 빠르고 분명했으며 우리가 만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 설득력이 있었다. 더군다나 그 계산에는 스웨덴 같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약속한 최소한의 지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정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우리 스스로 정한 범위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배출 감소 전략이 네거티브 배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네거티브 배출 기술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되더라도 그 기술을 통해 우리가 현재 설정한 기후 모델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이없게도 사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기후학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 11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대한 미래의 전망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몇몇 기술뿐 아니라 모든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지요. 케빈은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하더니 동료들의 반응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스반테가 중간중간 질문과 메모를 하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앉아있었다. 기후 전문가들과 얘기를 나눌 때마다 나는 대화에 끼어들기보다는 침묵하는 편이다. 그렇게 하는 편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언가 어리석은 말을 해서 우스운 꼴이 될까봐 겁이 나서이기도 하다. 이삭과 제 계산에 따르면 스웨덴 같은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매년 최소한 10에서 15% 감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만 2025년까지 현재 배출량의 75%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기준과 비교해 섭씨 2도 아래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2035년부터 2040년 사이에 배출량 제로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비행기와 선박의 운항 수송이 제로 상태가 되어야겠지요. 잠깐 동안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케빈의 말은 정치가나 경제계 인사들이 즐겨 언급하는 소위 녹색 경제로의 전환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진 생각이었다. 우리 계산으로는 현재 수준의 배출량 기준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6에서 12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외 공장들을 포함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공장들까지 고려하면 남은 시간이 더 적습니다. 케빈의 말이 이어졌다. 저는 강연을 마무리할 때 종종 미국의 미래학자이며 지속가능성 전문가인 알렉스 스테펜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는 천천히 성공하겠다는 말은 곧 실패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지요.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사고방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스웨덴은 최근 기후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의결했다. 많은 기후 정책 담당자들이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안이다. 법안 그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데도 이삭과 케빈 두 사람 모두 그다지 감명을 받지 않은 것 같았다. 그 법안이 효과가 있으려면 즉시 수정 보완되어야만 합니다. 케빈이 설명했다. 탄소 예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파리 기후 협정에서 채택된 대로 재정적인 수단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할 때 앞으로는 모든 계산이나 법안 의결이 그런 공정성의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선박 운항이나 국제적인 항공교통과 같은 요소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습니다. 작년 겨울 케빈은 스웨덴 왕립 학술원에서 강연을 했다. 왕위 계승자인 빅토리아 공주도 참석한 자리였다. 강연 서두에 그는 참석한 청중들에게 기후위기가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경고했다. 자신의 복잡한 연구 주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몇 년 전이었다면 우리도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 전에 초보자를 위한 설명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 문제는 그동안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거의 30년 전부터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할 모든 사실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스웨덴처럼 진보적인 국가들조차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공교통과 해상교통 그리고 해외공장까지 포함하면 스웨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UN의 기후변화 회의가 처음 리우에서 열렸던 1992년과 똑같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경제학자가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도록 방관했어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진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웨덴 말에 이런 태도를 일컫는 아주 딱 맞는 말이 있던데요. 스윈들레라고. 스빈드레리입니다. 이삭이 정정했다. 협잡꾼들이라는 뜻이다. 맞아요, 스빈드레리. 케빈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맞장구 쳤다. 우리가 말만 앞세우지 않고 실천에 옮겼더라면 기후변화가 현재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되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술과 경제적인 지침들을 통해 아마도 해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는 지난 30년을 토론에 거듭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시간을 끄는데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 모델로는 기후위기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지속 가능성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 모델을 교체해야 합니다. 케빈은 말을 마치더니 소파에서 자세를 바꾸었다. 소파는 우리의 대화 분위기에 맞게 벼룩시장에서 산 것처럼 보였다. 다른 가구들도 하나같이 여기저기서 중고 가구를 갖다 놓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희망을 품을 여지는 있습니다. 시스템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표시가 몇 가지 보이거든요. 금융위기와 아랍의 봄, 노동당 당수 제러미 코빈, 트럼프 정책 반대자들, 미국 상원의원 베르니 샌더스 그리고 재생에너지의 가격, 디젤과 벤진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무엇인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 쪽 입장에서 보면 결코 달갑지 않은 변화이긴 하지만요. 해시태그를 붙인 미투 운동도 있어요. 내가 덧붙였다. 맞습니다. 케빈이 동의했다. 모든 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어요. 희망적인 신호지요. 나는 그레타가 있는 쪽으로 몸을 숙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내가 대신 얘기해도 괜찮은지 물었다. 그레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8월에 계약을 하면 그레타는 등교 거부를 할 계획이에요. 선거일까지 매일 국회의사당 앞에 앉아 1인 시위를 할 생각이랍니다. 케빈과 이삭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고 그레타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듯 빙그레 웃었다. 그래, 등교 거부를 얼마나 오래 할 작정이니? 케빈이 물었다. 3주 동안이요. 그레타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대답했다. 뭐라고? 3주 동안이나? 이삭이 확인하듯이 재차 물었다. 그레타는 긍정의 표시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구나. 적어도 몇몇 정치가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겠는걸? 케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타는 스웨덴에서도 제로 아워 운동을 시작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전화상으로 진행한 논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등교 거부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지요. 제로 아워는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운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치가들에게 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지 대답을 요구하는 거지요. 하지만 그레타는 항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중한 방식의 반항이 필요하다고 믿지요. 그렇지 그레타? 스반테는 그레타가 한목증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어서 대신 말할 때면 언제나 그렇게 질문했다. 그레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등교 거부는 그레타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레타 뒤에 버티고 서서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스반테가 말을 계속했다. 어차피 기후 문제에 관한 한 저와 스반테보다는 그레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얼른 끼어들었다. 사실 그레타와 베아타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을 거예요. 저희가 기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순전히 아이들 덕분이랍니다. 그레타가 아주 잘했구나. 케빈과 이삭이 입을 모아 칭찬했다. 그레타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나는 바로 그 순간 그레타의 안에서 무엇인가 탄생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준다고 느낄 때 생기는 것이었다. 잠시 동안 방 안은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머릿속을 맴도는 온갖 생각들이 방 안을 떠돌았다. 창가의 의자에 앉아있는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혼자이므로 자신만의 확고한 의견을 가지고 세계 질서의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세간의 주목을 받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지속 가능성 위기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진다. 그리고 나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할 만큼 정신나간 사람들을 좋아한다. 하지만 그 정신나간 사람이 내 아이라면 무작정 좋아할 수만은 없다. 결정권이 오로지 내게만 있다면 아마도 나는 그레타가 등교 거부를 못하게 할 것이다. 다행히 8월이 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았다. 그리고 아직 8학년이 되지도 않은 아이가 하기에는 계획과 실행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었다. 몇 년 전 런던에서 열리는 기후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기후보상을 위한 참가비를 요구하자 케빈이 참석을 거부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기후보상이 유익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된다는 생각이었다. 기후에 대한 보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보상 가능한 문제인 것처럼 원상 복귀시킬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마치 온실가스 배출이 없었던 일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만들기 때문이다. 기후 보상이라는 아이디어가 잘못되었다면 우리 행동을 완전히 바꾸는 것 말고 우리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만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스반테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없습니다. 비행기를 탄다는 것은 항공사에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동입니다. 비행기를 더 많이 구입하고 공항을 신설하고 바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항공사는 계속 새로운 비행기를 주문하고 공항을 확장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한 정치가들은 항공교통을 철도교통으로 대체할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겁니다. 기후 문제를 고려할 때 시급하게 필요한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배출되어 앞으로 수천 년 동안이나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인도의 가난한 마을에 태양열 발전소를 세워줘도 온실가스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나무를 심는 일은 생태계를 매우 이롭게 하는 일이니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세계적으로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유감이지요. 그런데 토양과 숲 조성 사업, 온실가스 배출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고 그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행을 계속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섭취하면 사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지요. 기후 보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굶는 대신 돈을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